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귀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저희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사오니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믿음 자라게 하시고 그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사도 바울 지금 이 3장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즉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그 예수님을 아는 것 이외에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즉 손해로 여겨버리는 이런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해가 갑니다. 좀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괴롭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알거나 깨닫거나 뭘 하도 간에 그 예수님 중심으로 저희가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오늘 이 설교 중심 10절 중간에 그 부활의 권능,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하신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부활의 권능을 모르시냐? 이건 아니죠. 이미 알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깊은 수준에서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영생도 없다는 것이고 천국도 없다는 것이고 그저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인데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6절에 가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이 다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수준 여기서냐? 그러면 여러분과 저같이 불쌍한 인간이 없다.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영화로운 몸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하루 종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인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무엇이 증거가 된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웁니다. 슬피 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마리아 같이 기뻐해야 하는 상황에서 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이렇게 우는 뭐 진짜로 우는 건 아니래도 그런 우는 듯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의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게 되면 결론이 아 이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게 울을 이유가 사실 없구나. 즉 이 부활의 의미를 몰라서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제자들 같이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이 증거되는 빈 무덤을 보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즉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이 아니 그냥 예전과 똑같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이런 일이 다 있고 나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과 3년을 지내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까지 다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예전과 똑같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그냥 자기 생활을 해버립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듯이 그냥 매일매일 삽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활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아니, 바꿔진 상태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는 완전히 멸망하여 없어지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이런 현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내가 이 개인적으로 저 하나, 저 하나만 죽었다가 이제 새롭게 창조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주적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뭐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러나 이 창조된 우주를 아무리 봐도 사실은 뭐 보는 게 아니라면요. 뭐 진짜 끝이 없다는데 그런 우주적 수준에서 완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인가. 모든 게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이 그냥 예전같이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모든 게 바뀐 것 같이 살지 않습니까? 옛적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새 것이 왔다 하며 정말 그렇게 삽니다. 다 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으로 가는데 왜 그럴 수 있느냐?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그 부활이 뭘 증거하는지를 아는데 더 알고 싶다. 왜? 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여, 저희가 힘을 내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꼭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왜 옛날에 안 했더니 혼동이 와요. 노력해야 하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해야죠. 열심 내지 말라 이 말도 아닙니다. 열심 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으로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 내는 것도 그저 안 믿는 사람도 열심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됩니다. 즉 알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난 몰라 몰라 근데 믿어. 이거는 성경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알아도 뚜렷하게 아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우리 이제 다음 주는 그 예수님 고난에 참여함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싶다. 예수님의 부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고로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뭐 인정되셨다 그 뉘앙스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미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이 완전하게 증거된 거죠. 완전하게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가 없으심이 확증된 거 아닙니까? 왜? 죄가 있으면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부활을 했고 이제 부활을 할 것인데 그 죄가 해결이 되었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런 복을 받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부활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한 것은 뭡니까? 구약에서 말입니다.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 밖에서 서 있습니다. 왜? 들어갔다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피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그 거기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자기의 죄들, 자기들의 죄들이 용서된 것을 확인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밖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에서 나와. 그래서 그 지성소 성소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안심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제대로 했구나.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그럼 나오지 못합니다. 못 나와요. 그러면 그 이 로프를 묶어갖고 들어가죠. 방울을 달고. 방울 소리가 안 들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끌어내야 됩니다. 왜? 들어갔다가는 우리도 죽으니까. 그러면 죄의 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왜? 잘못했잖아요. 즉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뿌렸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부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아, 안심을 하는 거죠. 왜? 제대로 하셨고 아버지께서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받으신 것이 확진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증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법에 딱, 예? 합법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저희에게 그 사실을, 그 현실을 확증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참, 부활을 이렇게 그, 백성들이 기다리면서 나오면은 몰라요. 그때 박수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쳤겠죠. 그러나 참, 아, 얼마나 기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런 기쁨이란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음이 확증되었단 말입니다. 부활을 통해 이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그 마지막 원수, 그 죽음, 죽음을 이기심이, 그래서 영원한 승리를 얻으심이 확증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천국의 삶이, 즉 그 부활된 삶이 주어지는구나. 그것을 또 확증합니다. 천국이 있음이 확증이 되고 영생이 있음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겠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이미 부활했고 육체적으로도 앞으로 부활할 것임이 확증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부활된 현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5절 같은 데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앞으로 살리실 거다는 말이 아니라 벌써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영적으로는 벌써 이런 것들이 벌써 성취가 된 것으로 과거 형사로 나옵니다. 그죠? 벌써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믿죠. 영적으로는 새 창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영이 부활했다. 물론 뭐 믿지도 않으면서 앉아 계시면 제가 그거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이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재림 때 저희가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참 그 부활을 생각해 보면 이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뭐 2000년에 죽은 자가 그 몸이 다 어떻게 됐는데 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그런 그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그 옛날 그 몸을 가지고 부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몸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그날이 옵니다. 정말 뭐 계속 읽어드려도 실증이 안 나는데 여러분 이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즉 우리가 이 농사를 하면은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첫 열매가 있다는 거는 더 많은 열매가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 추수를 해야 되는 현실을 증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으시는 것을 추수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 주십니다. 추수하신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벌써 첫 열매가 추수됐습니다. 즉 추수가 벌써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첫 열매가 추수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그 나머지 열매가 다 추수될 텐데 여러분의 믿음은 아, 첫 열매가 벌써 추수됐으니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구나. 2000년이 지났으니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아 2000년인데.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니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날 나팔 소리가 들린다. 왜 구약서부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나팔.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그 나팔 부는 그것도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날도 나팔 소리. 그리고는 여기 보면 순식간에 홀연히 영어로 하면은 in a blink 이 눈 깜짝할 사이.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죽음에서 부활한다 그래갖고요.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무덤에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영화고, 그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고 하면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된 거죠. 그런 날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서부터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 서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날 우리가 다 영화롭게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로 위로하라. 왜? 믿음으로 이걸 받으면 이것밖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면 뭐합니까? 그럼 해결이 된 것입니까? 잠시입니다. 세상 일이 풀린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받는 영원한 축복. 예수님의 부활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3장 우리 보고 있는데 그 21절에 보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변케 하느냐? 자기의 그 영광의 몸, 즉 예수님은 벌써 부활하셨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변하게 하신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뭐 다 말씀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된 우리가 성화하는 것도 그 부활의 그 권능.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성화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성화입니다. 즉 부활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어떠한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꾸 교회가 그런 세상 일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준에서 자꾸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왜 다 헛됩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솔로몬한테 대들 겁니다. 아니, 세상에서 귀한 게 있다. 세상 이래도 중대한 게 있다. 왜 다 헛되냐? 왜 솔로몬이 그러는 겁니까? 왜 헛되다?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결국 죽는 거.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버려지는 죽음이 있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헛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했어도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서 지금 그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나중에 전 세상이 다 망한 후에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든지 결국 헛된 거 아닙니까? 괜히 세상에서 뭐 중대한 것 같이들 의미를 붙여주고 뭐 아주 귀한 것 같이들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좋은 학교를 가면 뭐 의미를 붙여주고 뭐 좋은 잡을 얻으면 또 의미를 붙여주고 뭐 학식이 높고 뭐 예쁜 뭐 아내를 만나면 또 뭐 의미를 붙여주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 그 예쁘면 뭐 합니까 나중에? 좋은 학교를 나오면 뭐 합니까? 헛되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헛되다. 영원히 죽는 거라면 헛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세상 일이 조금 해결이 안 돼도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가난해도 뭐 좀 예쁘지 못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도 결국 엄청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해결이 완전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친구, 그 하나님의 아내, 그 천국의 대제사장 못들로 왕들로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떠한 문제가 있건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이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되어 있는지 이제 눈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려운 일 앞에서도 아, 해결이 됐다 하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그걸 알고 싶단 말입니다. 부활,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왜 이 부활이 없으면 역사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그냥 장례식 행진. 그것밖에 역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뭐 예쁘게 표현을 하고 해도 그저 장례식 행진밖에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 세상은 그저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예요. 그냥 큰 공동묘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데다 무슨 의미를 두고 무슨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근데 그러면 너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 마른 뼈다구들. 뼈다구가 그냥 쫙 깔려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다귀를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능히 살겠느냐? 이게 어느 정도, 이게요, 저희가 성경을 너무 쉽게 쉽게 읽어버립니다.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이렇게 읽어버리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일인지를 알아야, 이게 어느 정도로 권능, 어느 정도의 권능으로 이걸 살리는 건지로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권능의 그 정도가 이게 그냥 감동을 못 줍니다.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근데 에스겔은 참 똑똑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네, 믿음이 섞여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안 읽어드릴 텐데 네, 살아납니다. 그 광경, 그 뼈들이 탁탁탁탁 맞아지고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탁탁해서 그 수만 거기 보면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섰다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에스겔보다 더 확실하게 예, 삽니다. 아니면 에스겔같이 하려면 주님이 아시지만 저도 합니다. 확실하죠. 예, 요한복음 11장에 25절, 2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은 그 육체적인 부활, 26절은 영적인 부활.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 죽습니다. 벌써 영은 부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육체도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7장에 우리 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그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제 그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장례식 행진이 즉 그 세상 역사가 장례식 행진이라 그랬는데 그거죠 지금 그렇게 장례식 행진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13절서부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즉 이 모습이 너무 엄청납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탁 스탑을 시켜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장례식 행진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의 행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행진입니다. 영광으로 가는 행진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로라 야이로의 죽은 딸 그에게 달리다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고 이제 또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되고 이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뭐 어떻게 푸른 간에 같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능력, 우리 뭐 이 테레비를 보면 슈퍼맨 같은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능력이 있는 걸 알고는 그 능력을 사용할 텐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문제는 이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도 사용을 못하니까. 왜? 사용은 오직 믿음으로. 믿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능력은 무슨 능력?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옷달래면 속옷까지 주는 그런 능력.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내주는 그런 능력. 바보 같은 능력.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잡혀서 죽는 능력. 그냥 손 하나만 탁 해도 다 그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로마 군대가 그냥 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잡혀주시는 능력. 고난을 받으시는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런 거를 알기를 원한다. 거기서 기도 내용이 그런 건데 거기에 그의 힘에 그 능력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로 하여금 이 능력을 이게 어느 정도로 지극히 큰 능력인가를 알기를 자기가 기도한다. 근데 그 능력이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시죠? 그러나 더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어졌습니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내가 노력을 하여 만들어내야 되는 것으로 기독교를 착각하지 마세요. 주셨습니다. 찾아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이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뭐 완전하게 사랑은 힘들지 아직. 그러나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남을 위해 손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왜? 주셨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면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찾질 않아서 그래요. 믿질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 죄인으로 회개케 하는 능력. 여러분, 어느 정도의 능력이면 나 같은 죄인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십니까? 이 세상 어떤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으십니까? 돈을 억만불을 줘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한 사람을 하여금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면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건 어디서 온 능력이야? 이건 누가 이렇게 날 만든 거야? 어느 정도로 큰 능력이면 나를 이렇게 하냐? 근데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능력에 이끌려 하잖아요. 죄에 빠져 부패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권능. 이제 죄인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만드시는 그 능력. 나 같은 자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능력.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게 만드시는 그 능력.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찾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 이걸 알고 싶다. 여러분과 제가 그 권능의 증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 권능을 증거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이제 그 권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이 죄인을 어떻게 바꿔놓는 것이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참게 하는 능력.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 권능이. 그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35절서부터 읽거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는 그 능력. 어떻게 만드느냐? 좋은 부활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활. 지금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는데 구차히 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누가 어떤 권능이 이렇게 만드냔 말입니다. 지금 사람을.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 그런데 저희는 조금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쳐부셨다,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맨날 당하고 뭐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고. 이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모르는 자는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건 싫습니다. 아니 왜 손해봐? 왜 당해?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결국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최고로 확실하게 보여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그리스도를 보니 권능은커녕, 능력은커녕 뭐 빌빌거리다가 잡혀서 죽습니다. 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결국 그 부활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알아서, 그 능력을 얻어서 뭘 하자, 이거보다는 그 능력을 아는 그 자체, 즉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이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었지만 주일이 옵니다. 금요일은 고난이죠. 주일은 영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삶이 금요일 같습니다. 금요일날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주일이 옵니다. 주일이 와요. 즉 고통이 있지만 영광이 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즉 그 주님의 날 주일이 오는 것을 확신하며 금요일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독교 삶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고 예수님 고난에 더욱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삶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같은 삶이 매일매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한테 전하러 온 거 아닙니까? 주일이 옵니다. 이 주일이 오는 이 현실을 매 일주일마다 주일을 기다리며 그 말은 천국을 기다리는 건데 이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제 천국을 확인하고 그 부활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그 현실을 중심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즉 그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뭘 더 하겠습니까? 거기다. 뭐가 어떻게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죠. 우리의 참 만족은 이거란 말입니다. 그 깰 때, 그 부활하는 그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예수님 고난에 이제 더욱 참여하면서 이제 그건 다음 주입니다, 그죠? 그걸 더 알고 싶다, 고난에 참여. 예수님 고난에 더욱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기에 이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과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알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게, 더 확실히,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부활의 권능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예수님 고난에 더욱 참여하며 기쁘게 만족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